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이요. 한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지난 13주 동안 성령과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했고, 지난 시간에는 함께 중보하고 기다리고 기대해 왔던 그런 사역의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가 크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께서 우리의 결집된 열망에 화답해서 은혜의 장을 만들어 주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터치하셨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 세상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조심하지 않으면, 애쓰지 않으면, 선택의 선택을 거룩하게 이어나가지 아니하면 어느샌가 이 성령 충만함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아마 누구누구가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을 끊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생각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을 권면하면서 동일하게 술 충만한 누군누군가가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가지고 있는 개념 자체가 성령께서 개인을 지배할 때 이상 행동을 하게 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하는 무언가 거룩한 행동과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을 보면서 술 취했을 하는 것과 같은 어떤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대조하는 한 구절 가운데 이 진리를 대조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다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대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나와 있는 방탕이라고 하는 아소띠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 한 말로 표현하면 ruin, 무너뜨린 것,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가진 시간과 정력과 자산을 헛되이 쓰는 행위, 그래서 건축에서 쌓아올리는 대신에 황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방탕의 헬라어 뜻입니다. 술 취하면 올바른 판단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술 기운이 가득하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행동을 하게 하죠. 생각과 판단을 관리하던 어떤 제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술 깨고 나면 후회할 그런 행동들을 술 취한 상태에서 쉽게 저지릅니다. 도덕적으로 느슨해지는 때도 이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취하게 되면은 쉽게 주님을 내 삶에서 이렇게 밀어내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술이나 마약 똑같습니다. 취하는 동안에는 주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밀어내기 쉽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영혼은 공백의 상태를 싫어합니다. 진공의 상태를 싫어해요. 그래서 뭔가가 밀려나면은 뭔가가 들어오기 쉽죠. 이런 틈을 이용해서 어둠의 영이 들어오기 쉬운 환경이 조성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아닌 그 무방비 상태로 만드는 그것을 경계하면서 새 사람을 입었던 너희가 술 취함으로 한순간에 옛사람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을 경계하면서 이 권면을 하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반복될수록 우리 생애 가운데 점차적으로 그 인생이 시간과 정력과 돈을 낭비하는 삶으로, 그것이 방탕한 것이니 그 뜻입니다. 필립스 번역본에는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Don't get your stimulus from wine, but let the Spirit stimulate your souls. 술로 자극을 얻지 말고 성령께서 너희 영혼을 자극하게 하라. 술 취하면 평소에 하지 않던 비정상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저도 술 학점을 따고 있을 때 참 많이 그랬습니다. 일단 말이 많아지고요. 자주 웃고 노래를 못하면서도 노래를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술 취하면 근거 없는 자신감과 용감한 행동을 시도합니다. 여자들 앞에서 고개를 들지도 못한 남자들이 술이 이렇게 충만하면 갑자기 저 여자들 내 번호 따올게 하면서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스킨십을 막 시도하고 평소에 무뚝뚝하던 아빠도요 술 취하면 아들 방에 들어가서 안 하던 행동을 합니다. 우리 아들 공부하고 있었지요? 이러면서 이제. 공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게. 그리고 아침에 깨고 나면은 열심히 해야 돼 너. 공부 안 하면 누구누구처럼 되는 거야. 갑자기 정색을 하고 어제 말한 것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평소에 하지 않던 비정상적인 행동을 희한하게 술 취했을 때 행동과 비슷한 어떤 양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서신을 작성하면서 육장의 외 영적 무기와 관련해서 전신갑주와 관련돼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위한 무기들 그것을 로마 군사가 입고 있는 어떤 뭐 투구라든지 흉배라든지 허리띠 이런 것을 가지고 견주어서 진리를 밝혔던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 충만함이 술 충만, 술로 취한 상태와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해요. 이게 이 본문에서는. 성령 충만하면은 평소에 하지 않던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섭리된 어떤 행동들이에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자연인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을 지속하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말이 많아지고 술 취했을 때 자주 웃고 노래 부릅니다. 성령 충만은 똑같아요. 희한하게. 말이 많아지고 자주 웃고 노래를 불러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은 산헤드린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말을 하게 됩니다. 담대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어떤 것을 경험하죠?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의 폭도로 변해서 채찍질을 가합니다. 두 발을 찾고 다시 말해서 무거운 나무 족쇄에 채워서 어둡고 차가운 지하 감옥에 쳐넣어요. 아마 피가 흘렀을 것이고 고통을 느끼고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이에요. 두 발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입니다. 그들이 앉아있는 그 땅바닥에 찹니다. 그때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노래를 해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런 순간에도 술을 먹으면 노래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 이 본문에 보니까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왜요? 성령 충만함을 지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초월합니다. 말이 많아지고 할 말을 하게 되고 노래가 그 입에 있습니다. 마치 술 취해서 난동 부리다가 유치장에 갇혔을 때도 안에서 노래 부르던 것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언제입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요. 일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는 이 부활의 소식이 긴가민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다 닫았습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재행되시고 공경에 처하셨던 것처럼 그분을 따르던 우리도 이 지경에 처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을 지배했기 때문에 문들을 닫았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그 시신이 무덤에 들어간 것을 알고 있는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누군가가 들이닥칠까 봐 바로 이 사람들이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성께서 오셨을 때 용감하게 행동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똑같은 제자들입니다. 두려워해서 문을 꼭 닫았던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술로 충만했을 때 대담한 행동이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대담한 행동 패턴은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좋은 점은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소에 아까 쉽게 스킨십을 시도한다라고 그랬죠. 무뚝뚝한 평소에 표정이 없던 말 없던 그런 아빠도 술 취하면 아들 방에 들어가서 평소에 하지 않던 술 힘으로 술 기운으로 어떤 이상 행동을 하는 것처럼요.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은 인생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다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이 다 있어요. 근데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용서하기 힘든 어떤 영역은 다 있습니다. 내가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용서하기 힘든 어떤 대상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애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자기 아들을 향해서, 자기 자녀를 향해서 어떤 마음에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뭔가 그를 가로막고 있는데 술이 들어가면 본심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용서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면 평소에 안 하던 행동 술만 들어가면 변하는 것처럼 행하는 것처럼 평소와는 달리 성령 충만해질 때 자신을 낮추고 남의 잘못을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한 상태인데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평소에는 배우자의 허물과 부족이 많이 부각되는 것이 우리의 일반의 매일의 평소의 삶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미워 죽겠다고 하는 그 표현이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면 주님 제가 더 잘못했어요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많이 배운 부모?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부모? 저는 성령 충만한 부모라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어떤 기법을 배워서 다른 엄마가 다른 부모가 하는 것을 배워서 적용하거나 나의 부모가 가르쳐준 어떤 습속을 따라서 행할 때는요 자신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 상태 이 감정 기복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께서 충만히 지배하시는 가운데 감정 조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적이 있죠. 야고보서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감정의 조절 실패와 감정 폭발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녀 양육과 적용하면 자녀는 하나님의 창조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고 그분께서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의 소유로 되는 자녀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배우고 언제 이렇게 성장하고 이럴 때는 학습이 더디고 이때는 참아줘야 되고 아프지만 이때는 필수적으로 고통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보아 넘겨야 되고 자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자녀를 위해서 계획이 있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시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비단 다윗에게만 이것이 적용될까요? 우리 자녀와 관련된 진실 아닐까요? 누구누구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우리 아이를 향한 어떤 보관, 그분의 생각과 계획, 품고 계신 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계획이, 그 성령 충만한 부모는 하나님의 그 보관과 계획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줄 알아요. 감정이 고조되었는데 그것을 조절할 줄 알아요. 감정 폭발 대신에 감정을 통제하여 둠으로써 아이를 향하신 주의 계획과 생각이 실행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죠. 왜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야 내가 여유가 생깁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보아줘요. 내 아이가 내 뜻대로 따라와 주지 않아도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쉽게 감정을 폭발하면 자녀가 왜곡된 인격으로 자라기 쉽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플레루스데라는 이 명령형 동사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집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진행형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동태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요,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수동적이에요. 뭐뭐에 의해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저와 여러분은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사람마다 영적 체험이 달랐겠지만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의 동행하는 것이 회복되었고 내 눈에 눈물도 흘렸지만 그것이 어떤 일, 사건, 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감정 처리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 충만함을 상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을 풀어놓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필수적이고 다시 구해야 되고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양배추를 소금물에 담가서 발효시킨 사워크라우트 아시죠? 소화를 돕는 그 비피드스균이나 저산균 같은 미생물을 증식을 촉진하기 때문에 소화 안 되는 사람에게는 진짜 좋아요. 이 양배추 자체가 이 칼로리가 낮습니다. 그런데 이 사워크라우트는 발효 과정에 그 유산균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을 먹이로 삼기 때문에 양배추보다 샤워크라우트는 칼로리가 훨씬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노폐물 배출에 도움, 아주 저는 고급 단어를 써서 노폐물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 이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쪽에, 이 장 쪽에 힘든 이들을 도움을 줍니다. 아, 그런데요, 양배추 자체로는 소금물과 향신료를 더하지 않는 양배추 자체로는 이러한 효과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 선한 그리고 내재한 잠재력이 얼마나 많은지요. 스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지속적으로 나를 절이면, 푹 담그면, 바로 시키면 뭔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것이 창조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도, 아, 이랬었구나. 아니면은 내 눈에 눈가를 보면서 긍휼의 눈물이 계속 머무는 것. 아니면 주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의 삶,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요.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요. 어떻게 할 때, 스님께서 지속적으로 나를 충만하게 붙드실 때. 이제 설교의 다음 부분을 성령 충만의 지속을 위한 실제적 권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지속을 위한 권면 세 가지요.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격려하는 환경을 찾으라. 세 번째는 망한 암송 기도 세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라. 지금 세 번째 부분이 여러분 많이 궁금할 텐데, 일단 첫 번째요. 성령 충만 지속을 위한 실제적인 권면,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엄청나게 강력한 인격이고 거룩한 불이시지만 소멸될 수 있는 인격이세요.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분 나쁘게 하면 아주 좋은 관계에도 차가운 뭔가가, 냉기가 이렇게 감돌듯이요. 타오르고 있는 불 위에 물을 조금씩 조금씩 뿌리거나 젖은 담요를 이렇게 던지면 불길이 꺼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법이나 뜻을 벗어난 어떤 선택이나 행동을 할 때, 한 시간 전에 성령에 충만했다가도 소멸되거나 근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우자의 실수에 대해서 과도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스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세요. 배우자의 실수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할 때 희한하게 기도가 막히는 것을 경험하실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는 기도를 도우시는 영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슬퍼하시기 때문에, 소멸되었기 때문에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힘이 소멸되면은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막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할 때는 뭔가 신비한 일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세요. 아주 가까운 어떤 사이로 끝까지 가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다라는 말과 관련해서 어떤 헬라어 분석책에서는 이 근심시키다라는 동사를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을 때 배신을 당한 배우자가 느끼는 충격, 슬픔, 고통,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이게 슬픔에 빠지게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스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인격이 막연한 힘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여 아주 가까이 하기를 갈망하는데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이기적인 욕심을 선택할 때 슬퍼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기쁜 가운데 교제하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가실 때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 어떻든 일을 트집 잡아서 잔소리를 했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때 우리가 선택하거든요. 그때 옛 습관을 따라서 버릇처럼 무례하게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경우 그랬을 때 희한하게 교회를 벗어날 때 느꼈던 그 감정적인 그 하의 상태가 없어져요. 희한하게 없어져요. 왜요? 취약해진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은 스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슬퍼하는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평강과 기쁨으로 채우시던 성님께서 죄로 인해서 뒤로 물러나실 때 내 마음 가운데 희한하게 그 기쁨이 상실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을 고백하면 됩니다. 고백하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희한하게 언제 그랬냐는 뜻에 성님께서 또 나를 지배하시고 회복 가운데로 이끄시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격려하는 환경을 찾아라. 이것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많은 곳이 있어요. 뭐 커피숍에서 같이 친구들과 동창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교제를 할 수도 있고 그때는 서로 나누면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느끼는 무언가가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럭비 경기장에서 흥분하고 소리치고 응원하고 할 때 함성 있고 흥분이 있지만 성령 충만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격려하는 환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불, 이것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영적 거룩한 시너지가 형성될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히브리서에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잠시 볼까요? 여기에 희한한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오순절날 성님께서 이렇게 임하셨을 때 누가는 그의 책에서 사도행전이라는 그 서신에서 이렇게 씁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뭐가 하나씩 임하여 있다고요? 기도를 120명이 쭉 하고 있는데 성님께서 임하셨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씩 뭐가 임하여 있다고요? 불이 임하여 불길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불길이. 근데 한 사람마다 120명 머리 위에 똑같이 이런 불길 같은 게 하나씩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뜻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통해서 천년 전에 있었던 눈에 보이는 현상이라면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기록으로 남겨줘서 우리로 하여 묵상하게 할까? 제 자신이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금 눈으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각 개인에게 이 거룩한 불, 크고 작은 형태의 이 거룩한 불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각자의 이 불이 한 곳에 모여서 동일한 주님을 부르면서 동일한 성령님의 운행을 초청할 때 하나하나의 불이 거대한 불길을 형성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외쳤을 때 바로 앞의 순간과는 다르게 이 불길들이 각자에게 있는 이 불이 거룩한 열망과 어우러져서 성께서 운행하시는 은혜의 장을 형성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은혜의 장이 형성된 바로 그 곳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성령 충만을 격려하는 환경을 찾는 것, 그것이 지혜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는 방언을 받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서는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이 불길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요예배 같은 데서 기도 음악이 나오고 그 기도 시간에 왜 크게 터져 나옵니까? 지금 이 가운데 거룩한 시너지가 흐르고 있는데 내 자신이 작은 불을 가진 내가 그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언의 소리가 커집니다. 세 번째는 방언 암송 기도 세 마리 토끼를 잡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분명히 방언 기도는 엄청난 유익을 보장해요. 쉽게 달라붙는 어떤 습관적인 죄에 떨쳐버리면 언젠가 들어오는데 지속적인 이 방언 기도를 할 때 죄를 이기는 힘이 생겨요.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짜증과 불만족, 아이들은 조금만 달라져도 환경의 변화에 짜증내고 불평해요.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이인 상태의 사람은 환경이 달라지면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면 짜증 불평으로 이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어른은 감정 조절 능력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른은 누구인가? 지속적인 어떤 성님께서 운행하시도록 허용함으로써 내면의 힘을 생성한 사람입니다. 지속적인 방언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요. 이 방언 기도는 나의 내면을 건축하여 나를 건강하게 세우기 때문에 방언을 하면 할수록 나의 내면의 힘을 생성합니다. 그런데 왜 방언을 받은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방언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고 어느샌가 중단을 할까요? 방언 기도의 본질적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은 나의 영이 하는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잠시 봐주십시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방언 기도를 지속하기 위해서 이 구절에 대한 원리와 이유, 비밀을 이해해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대요. 그리고 나의 마음, 이 나의 마음은 생각작용인데 나의 생각작용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가나라는 단어, 가나라는 단어를 가나 이렇게 30분 하세요. 뭔가 부탁했어요. 가나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아, 의미가 있구나. 가나 초콜릿. 가나다 합시다. 가나다를 당신 30분 하세요. 그것을 아마 오늘 30분은 가능할 거예요. 근데 한 달간 하세요. 가나다를 한 달간. 자, 일단 가나다가 무슨 뜻인지 의미가 문장이 아닙니다. 감정적인 어떤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생각작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나다. 어, 5분밖에 안 되는 가나다. 아, 내일도 해야 된단 말이야. 방언을 그래서 중단합니다. 왜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영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나다라 나는데 내 생각은 내 생각작용이 이해를 못해요.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성령 안에서 나의 영이 하는 기도예요. 내 영이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생각과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조금 하다가 중단되죠. 여기에 방언을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이 숨어 있습니다.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감정적인 느낌이 없는 행동을 지속하는데 누구나 한계를 느끼기 때문이죠. 분명하게 나 자신을 건축하고 강건하게 하고 성경에서 이것을 격려하고 있지만 사도바울은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말함으로 자랑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겉으로 당장 느껴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해요? 어느샌가 중단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방언할 때 이 세 가지를 함께 해보십시오.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생각하면서 우리말로 기도하세요. 주는 방언입니다. 방언할 때 성경책이나 성경 암송 구절을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왜요? 생각작용을 위해서입니다. 방언과 비밀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암송과 우리말 기도 세 마리 토끼를 잡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방식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은 제가 말씀을 암송할 때 두 번째로 외웠던 구절이에요.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함에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제가 왜 이 구절을 암송하기로 한 것은 이유는 제 개인적인 어떤 부르심과 또 확신과 이해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어쨌든 암송 대상 구절인데 방언할 때 이것을 펴입니다. 암송 구절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명함 들어가는 책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이제 펴서 이것을 찾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먼저 이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방언합니다. 방언으로 쭉 합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라키야 카람바 방언으로 쭉 그러고 난 다음에 라키야 칸다람바에 에스라가 카에야사키야 칸다람비야카 에스라가 라키야 칸다람비야카라 라키야 칸다람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일라키야 칸다레 카에야 칸다레. 근데 갑자기 준행하며 이 부분에 제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준행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때 어느 순간인가 우리말로 기도로 전환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제가 깊이 공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진리를 먼저 행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라키야 칸드람비야카 다시 방언으로 들어가 계속 또 방언합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그래서 쭉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 적용 대상이 제가 아니라 누군가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을 넣고 누구누구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를 도와주십시오. 라키야 칸다람바에 칼리야 칸다라 라비야 칸다라 이렇게 하면은 한 시간이 지겹지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세 시간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동일하게 뭔가를 반복하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생각이 없어요. 두 번째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내 믿음이 확실하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저는 분명하게 내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트러스트하는 이 믿음이 주님께서 검정을 거쳐서 이 믿음은 나를 향한 이 충성스러운 이 믿음은 이 신뢰는 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이어지는 것이 되기를 원해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중요하고 그래서 선택받았으며 제가 암송을 합니다. 10분 정도 방언으로 쭉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너희 믿음에 확실하면 너희 믿음에 확실하면 나 기약한다란 비약 그리고 우리말로 기도가 툭 튀어나와요.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검증된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이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추구를 쉬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말로 기도하거나 주님께 간구할 때 눈물이 맺히기도 합니다. 간절함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방언으로 들어갑니다. 라키야 칸드람비야 라바예 라바바바예 계속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또 다음 구절이 이어지겠죠.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처음에 이 구절을 여러분이 대한다면은 이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에 붙게 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라 일주일이 지났을 때 이것이 눈을 감아도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짧게 반복합니다. 방언하고 성경구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 라키야 칸다람비야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맡기셨던 임무, 그 뜻, 그 계획,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섭취하고 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라고요? 예수께서 주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다면 내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고 부탁하고 세워서 보내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요한복음 4장 34절은 저에게 중요하죠. 암송구절을 입에 올리면서 우리말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 행하는 것이 주 예수님의 양식이었듯이 나도 주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것 행하는 것 양식 되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지속적으로.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 여러분들이 암송구절이 아니라도 그냥 요한복음을 펼쳐놓으시고 쭉 방언으로 읽어가보세요. 방언하면서 읽어가보세요. 라키야 칸다라 미야카라. 어느 곳에 머물렀을 때 그것을 우리말 기도로 연결을 시켜보십시오. 기도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가 주께서도 나의 방언 기도를 통해서 세우고자 하는 영적 건강함이 확보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충만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의 지속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내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큰 희락과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